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편리하게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쓰지만은 세례라는 말은 세례자라는 세례를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요한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잘 부른 명칭인지는 몰라도 세례 요한, 세례 주는 자 요한. 그럼 저 정확하죠?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세례 주는 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도 뭐 길이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6개월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세례를 주고 하였던 것인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도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미리 한 사람 보내서 준비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례 주는 자 요한을 미리 보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청산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것이다.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 생각이 사람이 생각대로 보통 행동을 하니까 생각이 변해서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모든 죄악된 것을 인정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기로 결심해서 다 청산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그 다음 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자신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그렇게 변해 주님이 오신 목적이 회개하게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중요한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부터가 잘못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무신론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 지금도 예수님 바로 믿고 살자는 사람은 다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덜어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자기 마음대로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될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도 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없이 삽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신론의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세상 나라,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나라, 죄악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악된 것이. 하나님 있으면 죄악되질 않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드린다 그러면 첫째로 알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모일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알 것입니다. 예. 놀러 가는 것보다 100배 중요하고 텔레비에서 재미있는 걸 보는 것보다 1000배 중요하고 텔레비에서 재미있는 거 봐봐야 그거 다 그만한 거고 앞만 봐도 다 허전한 것이고 그럴 것이지만은 세상 나라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나라 예, 죄악된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로 예,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예, 로마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나라 신약 교회지죠 이 나라가 오고 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시작된 그 나라가 오면 경건과 도덕성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 실천할 것입니다 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죄짓지 않고 죄지으면 망할 줄 알고 예, 의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의의와 사랑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는 낙타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의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생활을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족이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있는 자입니다 제사장 가족은 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인 그가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의 의복도 있으니까 복장도 경건하고 좋은 제사장 옷도 입을 수 있고 또 생활 환경도 제사장이니까 조금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물론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는 적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의복도 그 모든 유효한 환경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는 광야로 나가서 설교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것도 회개를 전하는 것은 누가 즐거운 일일까요? 그냥 축복합니다 하는 말은 더러 하려면 할 듯하지만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다 기분 안 좋게 생각할 터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전하는 것은 쉬운 그런 일은 아니었을 듯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생활했던 이 요한은 거기에 복장 요한의 복장을 말하기를 낙타털옷을 입고 낙타털옷이 좋은 건지 거꾸로운지 잘 손질하면 뭐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잘 손질할 것 같지는 않고 낙타 껍데기 가죽을 벗겨서 그 털옷 춥지는 않겠지 춥지는 않지만은 그거 낙타 털옷 그 아주 부드럽고 그렇게 좋은 옷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입는 거죠 그냥. 요새 청바지들 좋아하듯이 청바지 입고 옛날에는 군복들 군인들 까맣게 물들여서 남자들이 그저 편하게 쉽게 까만 그런 군복들 튼튼하니까 그거 입고 저도 젊었을 때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을 입고 그렇게 하면 편하고 값싸고 하니까 그렇게 입고 지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런 옷 비슷하게 그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털이 달려 있는 대로 그러니까 밤에 춥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검소한 복장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가 한두 번 먹으면 맛은 있을지 몰라도 석청은 들꿀이죠. 야생꿀입니다. 들판에 있는 그런 꿀 그 굴 늘 찾아다녀야 될지, 그 굴 어디 있는가 가서 늘 그걸 매일 꿀만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먹고 그 뭐 가서 마트에 가서 사, 뭐 시장 가서 사지 않으니까 돈도 없고 하면 살 것도 없고, 예, 그런, 예, 그러니까 그저 메뚜기 잡아먹고, 예, 들꿀, 꿀 좀, 예, 거기 가서 찍어서 먹고, 꿀은 그래도 몸에 건강식품이니까 먹으면은 달고 또 힘도 좀 나고 또 아주 그게 영양이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하죠, 꿀이. 그러니까 꿀, 예, 메뚜기하고 꿀이 그런 음식이었다. 참 그의 음식이 단순하고 그것도 검소하다고 표현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복장도 그냥 수수하고 검소하고 음식도 단순하고, 예, 검소한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설교자가 설교하는 데 집중해야지, 매일 먹는 거나 챙기고 옷 예쁘게 입는 거나 챙기면 그 설교자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설교자는 또 설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니까 딱 맞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 일에 있는 것이 좋지. 땅에 것이 있으면 뭐 그 일 할 거 없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돈 벌어서 좋은 거 좀 입고 먹고 하면은 되겠지요. 그런데 여하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옷도 입고 그렇게 음식도 먹고 살았다. 그렇게 돼 있고 5절 6절 보십시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단순한 설교,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는 그 설교, 뭐 유창한 수사학적인 그런 설교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만담꾼 같이 재미있는 예화를 해서 그 얘기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다고 해서 모여든 것 같지는 않은 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라는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그리고 요단강 주위에 있는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와, 저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설교하는데 회개하시오 그러는데, 그게 권위가 있고 회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다 굴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고 그런 일이 있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예, 세례를 받,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복했다는 말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큰 죄인입니다. 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죄를 다 자복했는지 몰라도 죄를 인정하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죄 지으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옥 불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안다면은 아마 지옥 간다 그런 말 함부로 못할 것이네요. 예.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복,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이름이 세례자 요한, 세례주는 자 요한, 세례 요한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전도했지만은 41년 동안 설교 사역, 선지자 사역을 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41년 사역에도 별로 결신이 없는 때가 있고, 예, 베드로는 한번 설교에, 오순절에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고 은혜를 주지 않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세대를 버린 세대가 있고 구원 얻는 세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셔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이 돼서 암만 말을 해도 말 안 듣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조금만 해도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내 마음이 찔립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는 은혜다.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7절 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무리 중에 또 특별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하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많은 그랬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세례 베푸는데 왔어요. 와, 그들이 왜 왔지? 왔어요.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와, 세례 요한은 진짜 직선적이네요. 잘못 그렇게 설교하면 딱이 맞고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듯한데 겁이 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기는 새끼라고 번역을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지, 독사는 새끼라고 그래야지. 독사는 자식이는 아니죠. 사실은 독사는 사람이나 자식이라고 그러지. 짐승 보고 개들 보고 개 자식이라고 우리가 개 새끼라고 그러지. 말 보고 말 새끼 그러지. 말 자식 그렇게는 안 하죠. 우리가 욕설로 개자식 그런 말을 사람에게 하는 그런 욕은 있지만은 말이에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 꽤 경건하게 보이는 외형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외식자들이라고까지 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요한에게 왔으나 회개했기 때문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잘 왔다, 잘 왔다고, 아이고 다 이렇게 많이 오셨군요 하셨군요. 다 이렇게 세례도 받고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좋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한데 너희 보고 지금 그 진노 피하라고 누가 가르쳤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은 모든 죄인이 다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독사는 물론 마귀를 가르치는 말이죠. 마귀, 뱀, 옛뱀,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1장인가 몇 장인가 나오는 옛뱀, 예,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뱀, 창세기 3장에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결국은 범죄 구렁텅에 떨어뜨리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뱀입니다. 옛 뱀, 독사. 독사는 그냥 뱀도 독이 없으면 이빨 다 독리만 빼버리면 독사도 애들이랑 놀 수 있고 우리랑 놀 수 있습니다. 독리만 없으면은 좀 징그러워서 그렇지 독사도 그냥 그런 짐승의 하나지만은 이게 독사는 독리가 무서운 거죠. 독이 있어서 그걸 꽉 물으면은 그 속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그 독은 빨리 해독제를 쓰지 않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독사죠. 그런 독사 독 없는 뱀이야 그 뭐 무섭겠습니까? 좀 징그러울 뿐이지. 뭐 독사나 뭐 뱀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어나 뭐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네. 장어나 그래도 장어는 잘 잡아 먹잖아요. 그런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독사도 비슷한 종류의 그런 짐승이겠죠. 독이 있으니까 무서운 것인데 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 너희는 마귀 자식이고 남에게 해나 끼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말을 해도 아주 독하게 남의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들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남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나 궁리하고 너는 악한 자들이라 그런 말이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과연 그랬습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 맞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고 또 그들의 헛된 확신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복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들이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의 그 죄를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무신론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소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죄에서 아까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내가 버리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니까 거기에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하는 것은 입의 고백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회개했어요? 네,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회개했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지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행동이 죄악된 행동, 옛날에는 거짓말도 잘하고 남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악한 짓도 하고 남 약한 사람들 패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좋은 사람이 돼서 남을 위할 줄 알고 남을 위로할 줄도 알고 선을 베풀 줄 알고 거짓말은 하서는 안 된 줄 알고 이렇게 변하는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 회개했구나. 전에 하고 잘라졌는데 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 막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무신론적인 삶과 유신론적인 삶은 행동이 다르지요. 행동이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다르다는 거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경건과 도덕성의 열매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전통 본문의 다수의 사본들은 단순히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만 되어있으면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정하게 하사 영어 성경들처럼 원어의 뜻은 완전히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알곡과 쭉정이. 그런데 이제 알곡이 뭐가 알곡이고 쭉정이는 뭐가 쭉정이? 쭉정이는 우리가 변화의 밀처럼 보이지만은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 껍데기만 있는 것을 우리가 쭉정이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쭉정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그냥 체프라는 말은 겨지요, 겨. 예, 변화의 밀이나 간에 이게 껍데기를 우리가 겨라고 말해. 껍데기 벗겨놓고는 속에 있는 알맹이 그걸 나달 그럽니다. 나달 알맹이 그걸 먹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갈아서 밀가루로 빵을 해 먹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쌀밥을 해 먹고 현미죠 그것이. 그걸 좀 몇 번 깎으면은 백미가래서 흰 쌀밥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나달을 이렇게 말한 그걸 알곡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그게 먹는 거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겨를 안 먹습니다. 예, 겨도 영양이 있다고 우리는 하지만은 거꾸로워서 겨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겨는 다 버리고 겨는 버리고 나달 그 속에 알맹이 그게 곡식입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곧 나달을 말합니다. 나달, 나에다가 디귿 받침을 하는 나달, 나달의 그 알맹이를, 나달 그러죠. 예, 그게 알곡입니다. 알곡과 겨,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걸 다 모아서 포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쌀 한 말, 두 말 그렇게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다 그 나달만 예, 넣는 거지. 그 속에 겨까지 넣으면 되겠습니까? 예, 겨를 탈곡하는 것은 다 그걸 부숴서 겨를 다 날려보내버리잖아요. 겨를 다 제거하고 나달만 다 모아놓는 게 그게 우리가 사먹는 쌀이고 그것이 밀, 밀에 그걸 또 빻으면 밀가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히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기를 메시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 신 드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겠죠. 옛날에. 그래서 주인이 가면 신발 들고 같이 따라가서 신을 내고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신으십시오. 또 신발 갈아 신으면 또 다른 신발 들고 따라가고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의 메시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는 말은 자기를 좀 아는 거죠. 세례요한이. 자,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나랑 똑같은 동급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례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인 요한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는 종도 신을 드는 종도 되지 못할 존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증거하기를 첫째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의 세례는 죄를 씻으시는 성령의 중생사역.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사역.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죄 씻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사역을 성령의 세례 그렇게 부릅니다. 세례라는 말 자체가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물 세례를 주고 있었지만은 메시아께서는 실제로 죄 씻음을 주는 중생 역사를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게 진짜 구원이죠. 물 세례는 진짜 구원을 하나의 외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물 세례를 암만 100번 받아도 진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참 중생한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줄 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참 세례는 중생인데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중생시키고 죄 씻음을 주실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그걸 증거하고 둘째로 세례요한은 메시아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처음에는 구원사역, 중생사역을 말하고 두 번째는 심판사역,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그거죠. 지금 초림하신 주님은 중생사역을 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사역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할 때에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듯이 예, 나달과 속에 알맹이하고 겨하고 나누듯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겨는 버리는 건데 예, 겨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달만 들어갑니다. 알곡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겨는 다 태워버리듯이 지옥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둘로 나뉜 인류는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나달과 겨로 예, 알곡과 죽정이로 둘로 나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전통보문에는 그에게 열리고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치 않으나 예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첫째 그가 세례의식을 인정하고 세례요한의 세례의식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죠. 죄인들이 물로 죄씻음을 받는 의식을 하는 것이 옳다 인정하고 세례의식을 인정하고 둘째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한 자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한 그런 대속죄물로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셋째 그러므로서 삼위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심을 그 세례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한번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고 성령께서 그 위에 내려오시고 와.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들 예수께서 여기에 세례를 지금 받고 있고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시는 광경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은 그런 증거의 소리가 그게 없을 뻔했지요. 그러나 있음으로써 인간 예수 자신도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지 모르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도 사역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 목회 사역, 설교 사역의 요점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시오. 무신론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제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게 살지 말고 경건과 의의를 실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십시오.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아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됐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나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신자의 주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자 둘째로 세례 요한은 복장과 음식도 검소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성경은 값진 옷이나 호화로운 단장을 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말씀했죠. 성도는 그렇게 값진 옷이나 호화로운 단장을 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썩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검소한 식생활을 교훈합니다. 장차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크게 여길 것이지만 내세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전도와 구제가 큰 임무이니까 그것을 큰 임무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것과 먹는 것 그저 내가 기력을 차리기 위해서 좀 먹고 또 고기도 먹으면 좀 기력이 오래 가니까 먹고 밥만 먹으면은 금방 또 힘이 떨어지니까 고기도 드십시오. 힘이 있으면 드십시오. 없으면은 채식만 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고 형편 처지를 따라서 하긴 하지만은 내가 호화로운 옷, 잘 먹는 음식을 내가 그거를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다운 삶이 아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이시며 장차 불로 심판하실 자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사역,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였어요. 초림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 사람을 중생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구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심판 예수님, 심판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나달과 껍데기 결을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이 인류 전체를 둘로 나누시는 심판자 하나님.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여러분은 나달입니까? 껍데기 겹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주님은 재림 주님은 나누는 주님이실 것입니다. 초림 주님은 중생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 재림 주님은 심판의 주님.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친음성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시원스럽게 하나님의 친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지금 세례받는 예수, 평범한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음성으로 예수님의 33년 공생애에 두 번 여기에 처음 세례받을 때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는 친음성으로 하나님의 친음성으로 증거해 주셔서 시원스럽게 그러지 않아도 주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충분한 증명 증거가 있지만은 친음성의 증거도 놀라운 증거죠. 그래도 안 믿는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구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무신론의 삶에서 유신론의 삶으로 하나님 없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의와 경건과 의와 선을 행하는 대로 회개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질문하면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했는가?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 복음서는 복음서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읽어볼 터인데 앞으로 이 복음서의 요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느냐?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이니까 이건 참 중요하지. 아이 내가 다 알아요. 예, 다 알면 감사합니다. 잘 믿고 진실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 믿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회개했는지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지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